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돌아오라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네, 아버지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인생에 그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또 그리고 지배적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버지는 나의 존재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아버지는 또한 모든 권위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 자라나면서 아버지에 대한 좋은 그 기억을 가지고 자라나고 또 아버지와 사랑과 신뢰의 관계를 맺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마도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다른 무엇보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한 재산이요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아버지라고 이렇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이 땅에서 경험한 그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그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또 혹시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아버지와의 그 관계 때문에 많은 갈등, 고민,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나의 잘못된 어떤 경험이나 가치관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이것이 긍정적으로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많은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나의 삶에 어떤 부정적인 잘못된 생각, 왜곡된 생각, 뭔가 우리의 삶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특별한 놀라운 천국의 비밀 그런 걸 가르쳐 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또 이 세상을 사는 동안 부자로 사는 법 아니면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냥 뭐 건강하게 사는 법, 잘 되는 법 근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가르치기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친밀하신가 예수님은 오히려 그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의 삶은 아버지를 사랑하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말할 수 있지만 그걸 더 줄이면 곧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꼭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또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죄인을 설명하실 때 정말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표현으로 설명해 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해서 오늘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은 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곧 우리의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이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나에게 어떤 죄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그것에 뭔가 왜곡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은 이 아들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이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다 잘 되기를 다 원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잘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내 만족을 위해서 그 모든 문제의 그 어떤 이 해결책 기준을 나에게만 맞춥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있어야 된다. 또 내 학벌,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떻게든 경쟁해서 조금 더 나은 그 학교에 가고, 또 아니면 이미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주변에 내 가문, 부모님, 내 배경,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뭐 그런 걸 따지고, 아니면 또 얼마나 우리가 성경 내용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재산을 모았느냐, 물질에 여기에 의미와 가치를 둡니다. 이것이 삶의 행복, 성공을 좌우할 것처럼 말은 안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렇다라고 떳떳하게 말하진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그런 기준을, 누구나 세상의 기준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이 삶, 우리의 그리고 영적인 생명, 이것을 좌우하는 것, 결정하는 것, 정말 이 결정적인 문제,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들을 풀고자 한다면, 많은 건 어려운 건 인생의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하면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능력이 없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까? 내 배경, 이미 나는 태어났는데 내 배경을 내가 어떻게 뭐 바꿀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노력하는데 돈이 안 모아지는데 그걸 가지고 내가 물질 문제로 내 인생의 행복을 풀고자 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려운 것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는데 말씀을 보니까 아, 나는 안 되겠다. 교회 이제 안 나와야 되겠다. 세상에 기준이 있다면 그 능력이 없으면 교회 신앙하는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푸는 그 해결책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에 듣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이야기다.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을 겁니다. 또 오늘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 우리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 영적인 원리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너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그리고 또 내가 해결하고자 하면 내 의지가 있고 내 마음이 있으면 나의 인생에 이 얽히고 설켜 있는 이 나의 문제들, 영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은 문제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의 문제가 풀려지면 놀라운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은 아버지와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 두 아들은 결론적으로 먼저 이 두 아들은 둘 다 아버지 사랑을 잘 모릅니다. 오해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집에 있으면서도 아버지 사랑을 모르니까 나중에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나에게는 왜 나의 그 정당한 나에게 보상을 안 해줍니까? 이 첫째 아들도 아버지로부터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열심히 일을 하지만 아버지가 나를 충분히 인정해 주지 않는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특별히 둘째 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문제들이 풀려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풀려지지 않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풀려지고 2025년 한 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놀라운 회복을 가지고 새해를 준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먼저 첫째는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아들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기는 있지만 한마디로 이 둘째 아들을 표현한다면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께 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러나 아버지에게도 아들도 아마 갑자기가 아닐 겁니다. 이제 이 아들이 와서 먼저는 분깃을 요구합니다. 갑자기 아버지를 찾아와서 분깃을 요구합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아버지께 요구합니다. 이 아들의 이 말하는 걸 보면 아버지를 싫어하면서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여, 아버지에게 내 분깃을 내게 주소서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아버지도 이 아들이 평소에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마음을 닫고 있다는 거 이미 전부터 계속 다 알고 있겠죠. 모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와서 분깃을 요구하는데, 이것이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자칫 이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 잘못 읽으면 내가 받을 용돈을 줘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용돈을 올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용돈 뭐 10만 원, 20만 원 받는데 100만 원 달라고, 뭐 그것도 참 큰일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분깃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돌아올 그야말로 그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멀쩡하게 살아계시는데 분깃을 달라는 것은 정말 불효막심한 일이죠. 바꿔 말하면 이것은 곧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트리는 행동입니다. 나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참 이 아들이 뭔가 뭔가 모순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지도 않고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하지도 않고 존경하는 마음도 없으면서 와서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내가 아들이니까 나의 분깃을 달라, 나의 몫을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아버지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것이 얼마나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지에는, 그것에는 관심이 아예 없는 겁니다. 별로 아버지가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이 아들에게 지금 뭘 원합니까?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입니다. 재산입니다. 이 아들의 관심은 아버지에게는 전혀 없고 재산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지는 않으면서 아버지의 소유, 돈에만 온통 관심이 쏠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와서는 내 분깃을 달라, 내 유산을 달라.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이 세상 욕심이 들어와서는 이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욕심이 들어와서 결국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가만히 이 아들을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지금까지 아버지의 아들로서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지금까지 풍족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다 받은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당당하게 와서 아버지를 무시하는 태도로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 것을 달라. 나를 주장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아들의 이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이 아들의 의도는 바로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겠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와 관계에 이제 선을 긋는 겁니다. 아버지 이제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아버지 이제 선을 넘지 마세요. 내 인생입니다. 이제 분깃을 받아서 나는 이제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아버지가 나의 삶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그것을 정말 선을 넘었다 생각하고 아버지를 밀어내는 겁니다. 이제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일종의 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죠. 이제는 나에게 간섭하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해서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이 이미지는 아버지는 나를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간섭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아버지에 대한 이 아버지를 나쁜 분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뭔가 아버지에 대한 이 오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들에 대해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라고 비유의 말씀이지만 둘째 아들이라고 설명하십니다. 이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첫째 아들인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별로 나에게는 기대도 없고 나에 대해서 별로 사랑하지 않고 이러한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오해하는 겁니다. 그 결과로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버지고 나는 내가 원하는 길, 내가 할 길을 가겠습니다. 어차피 주실 것이면 빨리 주십시오. 내 분깃을 달라, 내 것을 달라 이렇게 자기 것이라고 아버지의 것인데 그거를 자기 것이라고 아버지와 나를 구분지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는 아버지로서 어떤 권위를 내세우지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습니다. 내 권위는 주장하고 내 권리는 주장하면서 아버지에게는 간섭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의 성공, 나의 만족, 아버지와 상관없는 그 삶의 성공과 만족, 기쁨이 있다라고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것이다. 이것이 이 아들의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죄인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이 문제가 그냥 관계의 문제, 아버지와의 관계, 인간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을 너무 잘 다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너무 잘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대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기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면,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면, 구원해 주시고 나면, 이제 먹고 살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을 섬기려고 합니다. 그 역사가 계속 이 반복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에 종된 그들을 건져내시고 애굽의 군대에 쫓기고 있는 그들을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광야에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주시고 또 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밤낮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생활을 보면 광야에서 고생한 것만 보이지만 오히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날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더위로부터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의 추위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덮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불철주야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을 우리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 마치고 그들이 정복할 수 없는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대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그들에게 그들이 얻을 수 없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풍족하게 사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세상이 부러워서 세상의 복을 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가 되셔서 끊임없이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하고 지키시고 약속을 이루시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아버지를 거부하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사랑을 거절합니다. 이것이 둘째 아들의 오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반대로 아버지 편에서 생각하면 진짜 이런 부모님 편에서 이런 아들이 있다면 얼마나 정말 괘씸합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부모님이시라면 아마 뭐 집을 나가겠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가지고 가지도 못하게, 그리고 아마 이런 얘기 이제 나왔으면 벌써 이제 나가겠다는 얘기를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쫓아내가지고 어떻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이 원하는 대로 유산을 줍니다.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는 것 알고, 그리고 아들이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이 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버지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 압니다. 아버지를 떠나고 싶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버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아들을 버리지 않고 변함없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것을 이 아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아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변함없이 너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오해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너는 나의 여전히 변함없이 너는 나의 소중한 아들이다. 이것을 아들에게 아버지는 있는 그대로 표현합니다. 어차피 너에게 돌아갈 분깃이었다. 이 아들과 따지지 않고 변론하지 않고 아들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는 기꺼이, 왜? 정말 이 아들에게 주고자 했던 분깃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럴지라도 너가 나에 대해서 오해할지라도 너는 나의 변함없는,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다른 얘기하지 않고 이 아들에게 분깃을 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서도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만약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면 오히려 마음이 안 아플 겁니다. 쫓아내려고 그랬는데 잘 됐다. 나가라 오늘. 안 그래도 너 이제 쫓아보내려고 이제 때가 됐다. 이제 나갈 때가 됐는데 어떻게 안 왔느냐. 당장 나가라. 차라리 아들을 사랑하지 않는 아버지였다면 마음이 안 아플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아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이 마음이 정말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주려고 했던 그 분깃을 주저하지 않고 아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 마음으로 기꺼이 주저하지 않고 내어줬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인데 사실 조금 눈치가 있고 철이 있는 아들이라면 죄송합니다. 그때라도 무릎을 꿇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것을 돌이킬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서 결국 두 번째 타국에 갑니다. 이 분깃을 받은 아들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며칠이 못 돼요. 멀리 그것도 타국에 가버립니다. 이미 다 계획을 이미 다 세워놓은 거죠. 말만 안 하고 행동에 안겼을 뿐이지 아들은 다 이미 계획하고 있었고 아버지도 압니다. 결국 이 아들이 아버지의 그 마음을 정말 가슴에 못을 박고 타국으로 갑니다. 이 아들은 처음부터 이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러면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보고 싶다. 원하는 것이죠. 이 아들이 타국에 갔다는 것은 바로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타국에 가서는 더 이상 아버지 아들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올 수 없는 먼 타국에 아예 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나는 아버지 아들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싫고 우상을 섬기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내 마음대로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들처럼 자기 원하는 대로 나도 마음껏 살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집을 떠날 때는 이 아들이 계획하기로는 기대하는 것은 성공해서 나도 정말 행복하게 내 뜻대로 살 수 있겠다고 하는 기대와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이 있습니다. 아마 꿈에 부풀어서는 신이 나서 기분 좋게 아버지를 떠났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이것이 우리 죄인의 속성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이 손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이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살든 내 마음대로 마음껏 자유롭게 즐겁게 사는 것 그게 좋을 것이라고 죄가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이것이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소욕대로 마음껏 사는 이것이 자유라고 이것이 기쁨인 것처럼 만족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이 아들도 이러한 이 마귀의 속임수에 속아서 아버지를 떠나 멀리 타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큰 두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이 어떤가?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의 그 결과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아시는 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 결국 아버지를 떠나게 될 때 먼저는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허랑방탕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육신의 세력을 절제할 수가 없어서 육신의 세력, 죄의 세력이 이 아들의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아마 처음에는 이게 좋다고 여겼을 겁니다. 하나님 이제 아버지를 내가 벗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내가 그동안 살고 싶었던 대로 내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 좋아했을 겁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그 나의 정체성을 다 그냥 던져버리고 아버지 보호를 벗어나서 죄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 아들의 삶은 아버지께 받은 것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재능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은사와 좋은 것들을 그것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에 하나님께 받은 것을 빼앗깁니다. 잠시 죄의 낙을 즐기는 동안은 이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죄가 주는 그 단맛 때문에 점점 내 영혼이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 내가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다 이미 탕진해 버렸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나의 좋은 점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좋은 재능, 은사, 좋은 것들, 좋은 성품이 있는데 사랑과 겸손과 온유와 절제와 좋은 성품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 어느덧 그거 좋은 것은 다 빼앗기고 내 안에 나쁜 열매들만 맺히는 겁니다. 마귀는 도적질하고 그것을 빼앗아가는 도적이요 강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는 그 뒤에 궁핍함이 찾아오고 그리고 흉년이 찾아옵니다. 다 탕진해 버렸는데 계획이 없던 일 흉년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인생의 그 문제들 앞에 내 생각 계획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게는 그 다음에 아무것도 탕진하고 가진 것이 없고 흉년이 찾아오니까 그때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부정한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겁니다. 떳떳한 일,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느끼는 일, 일을 하면서 정말 내 영혼의 기쁨과 만족이 있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내 마음에 고통이 되고 수치가 들고 부끄럽고 말할 수 없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돼지가 부정하기 때문에 돼지를 먹지도 않고 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타국에 와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까 마치 이제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부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분명히 아버지 집을 나올 때 이 아들의 이 상태나 자기 마음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 전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나서 나왔더니 그 결과가 이방인의 종이 되었고 내가 원하지 않았던 오히려 이방인의 종이 되고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이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의 계획이 완전히 다 그냥 빗나간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믿음이 있을 때 은혜가 충만할 그때에는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자녀로 살 때에는 아버지 집에 있을 그때에는 아 나는 이제 그런 삶을 이제 안 살아야지. 나는 진짜 이제 더 이상 그런 삶은 안 살 거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일, 부정하게 여겼던 그 일, 아버지를 떠났더니 지금 내 상태가 바로 그때 내가 제일 싫어했던 일, 부끄럽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 일을 또다시 하게 됐습니다. 이 아들은 점점 더 이 굶주림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데 먹을 것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도울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인생이 정말 이 구멍 뚫린 주머니에 뭐 돈을 모으는 것처럼 다 줄줄 세버리고 모이는 것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인생에 그야말로 막다른 골목에 밑바닥으로 완전히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 아들은 그때까지도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아버지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속에서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서 내 인생을 살겠다고 다른 길로 지금까지 걸어온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완전히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서 얼마나 이 아들의 이 마음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존심이 세고 얼마나 강한지 그때까지는 자기 잘못을 전혀 깨닫지 않고 마음이 낮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완전히 그냥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됐을 그때 그때서 이 아들이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 이제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 이것이 네, 이 아들의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주려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고 흉년이 찾아오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그때 진짜 자기 모습을 이제서야 자기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 내가 지금 내 상황이 지금 내가 주려 죽게 되었구나. 어떻게 하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다르게 말하면 아주 깊은 그 절망 가운데 고백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결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인생의 결과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 생명이 없는 삶.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될 것 같았는데 이 아들이 자기 모습을 깨닫고 내가 이제 진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자기 영혼의 깊은 곳에서 이 그냥 입으로 그냥 내가 힘들어서 조금 힘들어서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내가 진짜 주려 죽는구나. 영혼의 탄식입니다.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신음하는 그 내 영혼의 이 탄식이 고백인 것입니다. 조금 힘들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힘들어서 그냥 아 그냥 뭐 죽겠다 힘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내 영혼이 이렇게 하다가 주려 죽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줄 것처럼 우리들을 달콤한 말로 속삭여서 우리들을 유혹하지만 결국 그 뒤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이제 영적으로 막히고 굶주리고 우리를 완전히 그냥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아들이 자기의 모습이 정말 주려 죽게 되었다. 자기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마음이 완전히 가난하게 낮아지게 깨어지게 되었을 때 네 번째는 이제 이 아들이 드디어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이제서야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입으로 아버지라는 단어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내가 떠나왔기 때문에 말하지도 않습니다. 말하기도 싫었던 겁니다.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어떻게 기억하는가? 먼저는 자기의 이 죄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영적으로 이제 자기의 영적으로 이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집에는 그 품꾼들도 아버지 집에 일하는 그 품꾼들도 다 풍족하게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로부터 풍족하게 받고 누리고 그런 삶을 사는데 내가 여기서 이제 진짜 주려 죽게 되었구나. 자기 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구나.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아들은 아버지를 내가 나쁜 분으로 오해했던 것, 아버지와의 관계를 내가 끊고 떠나버린 것, 그리고 내가 아버지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이것이 깨달아졌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께 하늘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 고난, 어려움, 문제, 또 실패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닥으로 깊이 깨어지고 바닥을 치고 완전히 낮아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의 그 상하고 깨어진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는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어떻게 아버지와의 관계를 생각했을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마 피의자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항상 나를 간섭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자기 관점에서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못하게 하고 그런 나쁜 분, 무서운 분으로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와서 이제 죄를 깨달을 때는, 아,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그 아버지를 내가 오해하고 아버지를 나쁘게 여기고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 아마 이 아들은 무슨 정말 이 망치로 얻어맞는 것처럼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버지 집을 나올 때 나는 의인이었습니다.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아버지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당당하게 나왔는데, 죄를 깨닫는 순간 내가 의인이었던 모든 것이 내가 옳다고 여겼는데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겁니다. 이런 기준에서 죄를 깨닫기 시작하니까 모든 것이 다, 아, 내가 다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구나. 아버지를 사랑하지도 않고 항상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거. 그리고 이 아들은, 아, 나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구나. 아버지의 아들로서 그동안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그동안 아버지의 아들로서 나의 정체성에 관심이 없고 세상만 기웃거리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아버지의 그 분깃에만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아버지와 사랑의 관계, 아버지를 신뢰하는 관계, 그런 관계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와 상관없이 나만 잘 살겠다고, 내 고집대로 살겠다고 아버지와의 관계, 나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포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마치 아버지 집에 살면서도 내가 고아처럼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그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아들은 아버지를 기억하되 그냥 생각만 하고, 아, 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실제 또 행동에 옮깁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죄 가운데 머물면서 그 돼지치는 그 돼지 우리 안에, 그 심판받을 그 자리에 머물면서 거기서 그냥 절망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그냥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로 잘못했다 그냥 생각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나의 죄를 깨닫고 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죄와 수치와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나가서 용서를 구하고 아버지 집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비록 아버지가 나의 죄에 대해서 나를 혼내고 책망하고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내 죄 때문에 당해야 되는 그 수치, 부끄러움 내가 기꺼이 감당하고 아버지 집에 그래도 아버지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아버지께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아버지를 오해했던 것 용서를 구해야 되겠다. 그것을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발걸음을 옮겨서 오고는 있지만 집에 다 이르렀을 때 얼마나 이 마음이 불안하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저 멀리 이 동네 아주 멀리 저 멀리 집이 보이고 동네가 보입니다. 거기에 걱정하는 마음으로 멀리서 가물가물 저 멀리 보이는데 아들을 이 아들을 먼저 알아보고 아버지가 알아봤습니다. 아직 제대로 보이는 그런 거리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이 아들은 아버지가 나를 알아보고 오고 있다는 것도 아들은 처음에 몰랐을 겁니다.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저 멀리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계속 그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으니까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마 아들과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지나만 가도 혹시 아들이 아닌가 아마 그렇게 다 쳐다봤을 겁니다. 아직 저 멀리 가물가물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데 아버지는 이미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이 아들이 집을 떠나서 집 아들의 이 행색이 정말 도저히 알아보기 어려운 행색입니다. 멀리 타국에 가서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고 주려죽게 된 아마 그냥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야말로 본 적이 없는 얼굴입니다. 그냥 살이 그냥 쪽 빠져서 고생하고 윤기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아주 저 멀리 동네에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 없는 모습인데 멀리 있는 그 아들을 이미 알아보고 아들에게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집을 떠난 아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 어둠 가운데 거할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가슴을 졸이면서 이 아들이 오늘이나 돌아올까? 오늘이 안 돌아왔으면 내일이라도 돌아올까? 아들을 보고는 달려갑니다. 이 아버지가 가까이 갔을 때 그제서야 아들이 뒤늦게 알아보는 겁니다. 머뭇거리고 있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는 아버지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들을 그야말로 아들로 맞이합니다. 이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대합니까? 먼저 아들에게 달려가서는 알아보고 달려가서는 먼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는 것은 용납하고 이 아들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정말 아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모습, 아들도 사실은 아버지가 문제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아들 자신, 자기 자신도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서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숨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오는 겁니다. 아들도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부끄럽고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무 누가 알아볼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인데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 아들을 아들로서 받아주는 겁니다. 어느 누가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의 모습을 보고 혀를 차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남들이 이 아들을 무시하기 전에 아버지는 그 먼저 달려가서 아무도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 아들을 인 모습 그대로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입을 맞추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변함없이 이 아들이 자기 모습을 이런 자기의 이 초라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다 인정하고 아버지 앞에 이 여기에 오기까지 아들의 마음 아버지가 다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들을 아무도 조롱하고 비웃고 손가락질하지 못하도록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미 내가 이 아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들로서는 이 아버지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나도 사랑할 수 없는 이 나의 모습,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초라한 이 나의 모습, 그런데 아버지가 와서 나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아버지가 이런 나를 여전히 아들로서 그냥 아버지 집에 그렇게라도 붙어 있을 때라면 모르겠는데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돼서 다 잃어버리고 이 동네 다 알만한 사람들인데 자기를 안아주고 입을 맞추고 받아주는 이 아버지 앞에 이 아들이 도무지 어쩔 줄을 모르고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한마디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보면 21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냥 내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정말 그 전에 불렀던 고백과 다르게 정말 자기의 그 신뢰와 전에 그 부르지 않았던 그 마음을 담아서 아버지를 부르고 정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저는 진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이 집에 품꾼의 하나로라도 받아주시면 저는 그런 대우도 저는 과분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제가 여기 있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정말 자격이 없고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집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기에 아버지 집에 종으로서라도 여기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은혜를 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또한 이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종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집에 있는 것 중에서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힙니다. 너가 누구인지 아느냐? 너는 이 집에서 나의 사랑받는 나의 귀한 아들이다. 아들로서의 그 신분, 정체성을 다시 되찾아주는 겁니다. 그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 초라한 옷, 실패의 옷,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죄의 종이 되어서 다 탕진하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자기 스스로도 사랑할 수 없는 그 정말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다 그냥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으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 가문의 그 아버지 그 가문의 아버지의 그 유업을 물려받고 그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 이 반지입니다.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아들로서의 너의 지위, 너의 권위, 너는 이 집안에, 너는 이 집안의 아들이다. 아버지, 내가 갖는 권위를 너도 갖는 것이다. 아들로서의 그 지위와 권세, 권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이 유업을 물려받을 자다. 그리고 나서 이 아들에게 신을 신겨줍니다. 신을 신었든 안 신었든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아들에게 신을 가지고 와서 좋은 신을 신겨줍니다. 너는 종이 아니다. 너는 자유인이다. 너는 이방인의 종이 되어서 비록 죄의 종이 되어서 초라하고 고통당하고 죄에 끌려다니고 실패하고 고통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너가 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는 그 죄의 종이 되어서 끌려다니던 그 종의 신을 벗어버리고 정체성을 버리고 너는 내 안에서 자유인이다. 그 신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 되었던 세상에 빼앗겼던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 아들로서의 지위, 너는 더 이상 그 세상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다.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자유인이다. 아들로서 자격 없는 일을 하고 돌아오고 회개한 이 아들.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종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그 아들로서 아들로서의 지위, 권위,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아들을 용납해주고 반지를 끼워서 그 권위를 다시 주고 종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다시 신을 신겨주는 것입니다. 빼앗겼던 것들, 이 아들이 그것이 귀한 줄 모르고 버렸던 것들,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랐던 이 아들에게 다시 아버지는 이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이 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너 왜 그랬느냐, 과거를 묻고 따지고 계약을 맺어서 얼마 뒤에 지위를 회복시켜주고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의 모든 빼앗긴 그 지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을 묻지 않고 다른 것을 따지지 않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인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는 이제 이 아들에게, 돌아온 이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세 번째는 잔치를 열고 함께 즐거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로 인하여서 잔치를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떠난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그 회개한 그 죄인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로 돌아온 그 아들로 인하여서 잔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이 곧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함께 잔치를 할 만큼 아버지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즐거운 일,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정말 영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도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관계를 끊고 나갈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리고 죄로 인하여 그 죽음 가운데 내어준 것과 같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이러한 나를 위하여서 잔치를 열고 즐거워하는 이 아버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괴롭게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 다시 맞아주고 이 아들을 기다렸다는 듯, 돌아오기를 정말 기다렸다가 이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이 아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이 아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비유를 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 이러한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난 이 둘째 아들과 같은 이러한 죄인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러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보면서 오히려 불평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아느냐, 아니면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모르고 있느냐, 그것에 의하여서 우리 인생의 그 가는 길이 전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아버지 집에 비록 있는 것처럼, 나의 몸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처럼, 그 첫째 아들처럼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모르고 신뢰하지 않으면 계속 내 마음은 내 또 다른 내 분깃만을 요구하면서 나의 인생을 꿈꾸면서 언젠가 떠날 그때를 자꾸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돌이켜서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인하여서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용납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는 마음, 왜곡된 마음,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서 사랑하고 신뢰하고 아버지 집에 정말 기쁨과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거하는 이러한 더 깊은 차원의 관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이러한 문제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문제, 상처들, 이것을 해결함 받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사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